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홈리스 월드컵 축구장은 펜스가 있습니다. 허리 높이만큼. 그래서 공이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가 끊어지는 게 없어서 계속 쉼없이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골키퍼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반 선수들도 못 들어오고 골키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굉장히 독특한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게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아날로그로 준비하기 다행입니다. 실제로 홈리스 월드컵 때 멕시코 국기가 있는 게 보이시죠? 홈리스 월드컵 때 사용했던 심판들이 사용했던 카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홈리스 월드컵은 배려와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심한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축구는 옐로 카드 두 장을 받으면 빨간 카드 내면서 이제 퇴장을 하잖아요. 근데 홈리스 월드컵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블루 카드와 레드 카드가 있죠. 경기 중에 블루 카드를 받은 사람은 아예 그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러니까 레드 카드의 역할인 거죠. 근데 여기 레드 카드는 그건 뭐냐? 이 레드 카드를 받으면 홈리스 월드컵 동안 10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이걸 받은 그 경기부터 이후의 경기를 아예 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자체를 아예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뭔가? 이건 뭐냐면 그 팀에서 10경기를 하는 동안 어떤 선수도 블루카드나 레드카드를 받지 않은 팀의 코치에게 주는 겁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심한 반칙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페어플레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홈리스 월드컵만의 독특한 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자팀이 총 40개국, 40개 팀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한번 나오나요? 네. 네,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박민선 씨가 진행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면. 제가 제일 크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분과. 제일 후르쳐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40개국 40개 팀이 참여했는데 우리 팀의 성적이 1승 9패 40팀 중에 39위를 했습니다. 네, 방금 경기는 이긴 경기만 딱 편집해가지고 네. 이때까지 1승도 못했었는데 가서 1승을 하고 돌아왔는데 선수들의 기량과 나이가 굉장히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근데 가장 큰 문제를 보니 홈리스 월드컵만의 경기장과 경기 방식이 너무 저희가 연습했던 그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벌써 9년째 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홈리스 월드컵 방식의 경기장이 국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정을 해서 이 서울 혁신파크라는 곳에 보시죠.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제가 나무 판자로 이렇게 단위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달간만 만들고 다시 부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기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겨우 훈련을 잠깐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도 실전에서는 정해진 경기장과 규칙에 따라서 1년 동안 연습을 했던 선수들에게는 저희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홈리스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들도 그 경기의 규정과 규율에 맞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실전에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또 우리 아이들의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의 실력과 함께 거기에 맞춤형의 공부를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시에 대한 그 기준과 평가 방식이 매년 바뀌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공부가 아무리 자신에게 맞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가야 하는 학교의 평가 방식과 입학 제도에 맞춰야지만이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룰이 아무리 좋아도 새로 바뀌는 룰에 대해서 맞춰서 과감하게 예전 것은 버리고 새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그 팀의 역동성이 있고 실전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우리의 체질에 맞고 오랫동안 이루어진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그냥 신앙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행동과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를 하던 때에 바울에게 약간의 선교 언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선교 언금에 대한 감사로 즉 영수증의 의미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빌립보서를 쓴 것 같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그 내면 깊이 있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해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서로 다투는 부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분열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다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함께 보실까요? 12절 시작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결과가 12절부터 설명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6절에서 11절까지 설명되었던 바울이 전했던 것은 무엇인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먼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는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따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루라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명령형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 뭔가 이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뭔가 시작을 하고 그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우리 힘으로 행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을 성취하고 천천히 완성해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새롭게 이루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가야 한다는 뜻이지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다 그리고 떨린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굉장히 좀 공포의 대상이 있을 때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 떨림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는 것은 사실 공포감이지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불안함과 무서움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와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하고 조심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디 멀리 가셨다가 돌아오셨을 때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없을 때에도 복종하라는 표현을 오늘 12절에 쓰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종을 잘 했으나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복종을 잘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승호가 군대에 가 있습니다. 무려 전역 10년 차이고 대선배님이자 훈련소 조교였던 제가 현재 훈련병으로 훈련받고 있는 정승 훈련병에게 이번 주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그 병영 캠프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다운받는 게 굉장히 저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과 이미 이별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보다는 아주 약간 놀림과 그리고 물론 위로의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승호야 추운데 고생 많지 약간 이렇게 제가 약을 올리는 그런 내용도 보냈는데요. 얼른 돌아오라는 내용과 함께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우리 방송실에 저 앰프 승호 네가 있어야 할 건 방송실이다. 빨리 돌아와라. 제가 어떤 우리 교인들의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승호에게 보냈고 전달이 완료되었다는 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승호가 지난 12월 20일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이제 아마 1주차 훈련을 마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훈련소에 들어온 군인들은 20살이 넘은 장정듦에도 불구하고 조교들의 수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뭐부터 배우냐면 걸음마부터 배웁니다. 잘 걷는 사람에게 걸음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처음 배우는 것은 제식 훈련이란 건데요. 실제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조교 시험을 공부할 때에도 다른 교과들은 두께가 요만해요. 근데 제식 훈련 교과는 두께가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군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뜻과 다를지라도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병의 신분을 가진 승호가 지금 자신을 가르치는 조교의 말에 복종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명령을 내리는 쪽과 명령을 받는 쪽의 각자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간혹 제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 사회에서 한가닥 하시던 이 형님들이 훈련병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덩치가 꽤 커 보이죠. 근데 그 형님들이 들어오시면 저는 굉장히 왜소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사회에서 그 이제 어떤 조직에 계시던 형님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훈련병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저에게도 형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부드럽게 타일러주죠. 네, 아주 부드럽게 화장실이 왜 생겼는지 뒤쪽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왜 있는지 굉장히 좀 부드럽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곤 했습니다. 제가 무섭다기보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군대라는 조직, 이 집단 공동체가 주는 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형님이셨던 분과 제가 사회에서 길에서 1대1로 맞짝뜨리게 된다면 제 말을 듣기는 커녕 아마 제가 물씬 두드려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그곳에서는 저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군대라는 조직을 업은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형님들처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월권하려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을 바울은 앞에 6절에서 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따라야 하면 우리의 신분 또한 종인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셨는지 그 이후에 8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자신이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일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나는 그 사람이 죽으라면 난 죽는 신용도 하겠어요.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다면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김동민 목사님 너무 존경하지만 김동민 목사님, 야, 송광훈, 너 죽어. 이렇게 하면 복종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한다면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한숙 공동체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고 주권이 행사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복종하는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며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간결하고 완전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이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흔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하지만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상이나 영화나 우리가 상상으로도 생각해봤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십자가의 길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들게 가셨는지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혼자여서 그 십자가를 실제로 메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그 길을 가셨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영의 고통까지도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혼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혼자서 대단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님들처럼 굴다가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무단 탈영병이나 나고자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훈련이고 임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먼저 말하면서 6절에서 11절까지 말하면서 12절부터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함을 말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13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시작하는 말을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안에 행한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냥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는 말의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네르곤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즉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인 공동체는 그렇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기술자가 와서 고친 후에 전원을 공급하면 기계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어제 제가 그 상황을 겪었잖아요. 예, 기계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다가 기술자가 오니까 딱 집어서 드르륵 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에네르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에너지로 공급이 되어서 고장난 우리 각자의 마음과 몸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수리하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숲 공동체로 하나님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숲 안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이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숲을 이룬다는 것이 한숲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공학적으로 기계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각자 어떤 기계를 이루는 부품인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모양이 다 다르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부품으로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된 기계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그 부품의 역할을 잘 하면서 돌아가야 그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품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다른 모든 일도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에네르곤의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잘 돌아가려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부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교회 탓이다, 아니면 시대 탓이다, 여러 가지 탓을 합니다. 나라 탓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부품으로서의 구성원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삐걱거림의 시대 속에서도 정갈하게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한 가지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졸리기도 하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졸면은 야 일어나 이러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네,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 15절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야 하는데 먼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보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그러졌다는 것은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긋나 있다는 단어와 어그러져 있다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어긋나 있는 것과 어그러진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긋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맞물려 있던 것이 서로 바라보고 맞물려 있던 것이 약간 어긋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맞지는 않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어긋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맞추면 다시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그러져 있다, 뒤틀려 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뒤틀려 있다, 다시 뒤로 돌리기엔 틀렸다라는 말입니다. 되돌리기엔 틀렸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어긋나 있다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무언가 뒤틀려 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향해 어그러져 있는 세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스른다는 것이 무엇의 반대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복종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종이 있는 곳인데 세상은 거스르는 세대이다 보니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거스르는 세대거든요. 조교가 앞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뒤로 돌아가는 것이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른다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누가 바로잡으려고 해도 그것을 실험하고 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조교가 앞으로 가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지 않을 겁니다. 왜 저에게 명령하죠? 라고 반항하면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과 별 차이 않는 제가 사역해 나가야 하는 그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교나 어느 곳에서 저희에게 계속 묻습니다. 너희가 그런 시대에서 사역을 할 텐데 할 수 있겠냐? 계속 물어봐요, 저에게. 여러분들,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뒤틀려 있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바르지 않고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철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 명백히 반대되는 행위이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못박아 이야기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당함을 좋아하고 물타기를 좋아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흠없고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빛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제가 뛰어넘었지만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무 어려운 주문입니다.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들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화평한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틀어져 있는 가운데 혼자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듦을 넘어서 한 발로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물체, 밤하늘의 별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당시에 전도여행을 다니던 때에 주로 이용하던 수단이 배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그때는 나침반도 없던 그때에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항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때에도 밤하늘의 별만큼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기 때문이죠.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은 가치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떠한 기준도 세워지지 않은 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위험천만한 항해를 하고 수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어지러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각자 밝히는 빛이 하늘의 별과 같이 변함없는 것이어야 한다면 바다를 항해함에 있어서 하나의 연상되는 또 하나의 빛이 있죠. 그것은 바로 등대입니다. 어떤 배가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나 흔들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도 저 멀리 보이는 빛을 하나 발견한다면 그리고 늘 그곳에 언제나 그곳에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다면 아 이제 살았다. 그런 확신이 아마 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조용히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한숲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적 가치가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홈리스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에 맞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기를 애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온전한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나올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졸릴까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이게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시는 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악보가 나올 텐데.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 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그 뒤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하늘이 숨기지 못하네.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개인적 상황이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우울하기까지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빛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반드시 빛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회복이 힘들다면 각자가 내는 그 빛보다 더 강렬하고 모든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교회라 칭합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곳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한수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대단한 외관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았을 때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둠에 헤매는 그 가운데 비추는 것은 대단한 교회 건물이 있는 어떤 멋있는 조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치는 빛임을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 곳에 교회를 찾아 헤매던 이들이 오면 내가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조금 더 풀어본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언급하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랑은 자신의 교만함이나 자신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한숲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로 부품으로 각자가 반짝반짝 빛나서 흠이 없어야 하고요. 그 빛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나서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설교의 제목. 뭐라고 돼 있나요? 그저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 때 제목을 잘 정하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억이 남으니까요.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지나가다가 누구 툭 찔러서 제가 설교한 제목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세진 집사님 아시겠죠? 네, 세진 집사님 두 분 계셔서 네,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네, 그저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는요 축구 선수들한테 많이 써요. 최근에 월드컵이나 아시안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한 선수들을 향해서 아우라가 나온다 해서 빛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우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빛현우, 빛흥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저 빛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떠돌고 다닌 걸 이제 갖다 놓은 걸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그 라디오스타에서도 조현우 뒤에 이렇게 빛을 착 밝히면서 그 역시 빛현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 또 조현우 선수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그리스도인들만이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의 호소로 마치려고 합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들을 돌아보면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을 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그 여의도 광장에 막 100만 명이 모였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물론 그때가 과연 한국 교회에 빛이던 시절인가 그건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 교회 부흥의 때이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사실 빛을 발하기는커녕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원망과 시비가 가장 많은 곳, 이 교회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지칭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교회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비아냥 속에 한숲 공동체는 10년 뒤, 20년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숲의 아이들이 빛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제 다음 주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모두 늘푸른 공동체로 올라온대요. 그 사실에 저는 매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여러분 그 왜 웃으시죠? 그 마음이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기대라고 제가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기대함으로 두렵고 떨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푸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유치부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수지가 듣고 있어요. 이 아이들부터 해서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까지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살면서 빛을 발해야 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주역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특히 한 달도 남지 않은 초등부의 비전 트립을 통해서도 영적 어두움이 깊이 내려앉아 있는 그 일본 땅에 우리 아이들이 빛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